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에스겔서 거의 마지막 48장까지 있죠. 바로 그 전장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하여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손을 쥐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여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강물이 흐르는 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람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그 강 좌우에 까이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앞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 이전에 이 에스겔 말씀을 나눌 때 이 에스겔은 한참 젊었을 때 이제 그 바벨론에게 붙잡혀서 그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죠. 거기서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고 30세가 되어서 레위지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0세가 되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움을 받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세우셨죠. 그리고 많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땅의 죄악과 장차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걸 전하게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다 무너졌고 이제 유다마저도 이제 그 바벨론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었는데 유다 땅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멸망까지도 예루살렘에서 목격을 하고 그리고 구해도 좀 남아 있다가 이제 애굽으로 좀 가고 그랬는데 이때 그 하나님께서 그 유다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근데 뭐 구체적으로 유다라고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많이 있었어요. 예. 그 예레미야서 우리 9장 1절로부터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대의 죄를 지적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하시겠다. 심지어는 이방 나라를 들어 쓰셔서 이들을 징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죠.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9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려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돼서 이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족을 위해서 주야로 울리로다. 그렇게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죽임을 당한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어요. 광야에 어디 거할 데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누가 뭐 여관 같은 걸 차리고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나그네가 머물 곳을 내가 얻는다면은 내 백성을 떠나갈 수 있을 텐데. 예. 이 땅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요 무리가 되미로다.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외면하고.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니엘이 먼저 바벨론으로 끌려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에스겔이 34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여호와의 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먼저 이 땅의 죄악들을 그리고 그 주변의 죄악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무너뜨리실지 말씀하시고 나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읽죠. 에스겔서 10장 4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어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고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임재한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그룹 천사가 호위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 문 앞에 왔다는 거죠. 성전에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과례 18절을 우리 같이 읽죠. 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 위에 머무더니. 이제는 그 문지방을 떠나서 이제 나온 거죠. 예.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예. 성전 안에서 성전 문지방을 나와서 그리고 성전 들어가는 동쪽 문에 잠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걸. 그리고 11장 23절 말씀 읽어보죠. 에스겔서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 잠깐 머물러 있다가 성전 동쪽 문에 좀 머물러 있다가 거기에 나가서 이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 감람산이죠. 거기에 좀 머물러 있다가 그리고 떠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그걸 바로 떠나가지 못하고 주춤주춤 하시면서 성전 문전에서 성전 동쪽 문에서 산에서 동쪽 그리고 떠나가는 거죠. 예.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도망해 온 사람을 에스겔이 만났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고. 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미 그거 보여주셨죠. 예.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고 결국은 예루살렘 다문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랐던 이스라엘과 유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이스라엘과 유다마저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주셔서 우리까지 전해주신 것은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 예.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렇죠? 예. 완전히 성전이 파괴가 되고 성이 무너지고 할 때까지도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고 율법사도 있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문구를 나온 거죠. 성이 함락되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무너진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하고 나셔서는 다시 말씀하시죠. 예. 이들의 죄악이 어떠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예. 하나님께서 34장 11절로부터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로부터 14절 우리가 뭐 에스겔서로 그냥 읽으면은 상당히 이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로부터 14절 우리 같이 읽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을 찾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죠. 네. 그리고 저기 예레미야에게는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네. 물론 그게 이루어졌죠. 예, 그리고 10만에 정말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바사 제국이 세워졌을 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렇죠? 예. 그 뒤에 그렇게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는지 뭐 역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 주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만은 아니에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3절로부터 28절 같이 읽죠. 에스겔서 36장 23절로부터 28절 같이 읽죠.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에게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서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니 흩어진 땅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러는데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고요? 어떤 물을 뿌려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겠습니까? 잿물로도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다 그랬는데 이 맑은 물을 뿌려서 모든 더러운 곳에서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할 거라고요? 근데 맑은 물의 정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여겨 준다는 거죠. 내 영, 하나님의 영으로요.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물로 표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새 영을 너 속에 두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늘 육신에 내 자신을 붙잡고 내 영광,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겸손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한다는 거죠. 그 전까지 안 했다고요. 그렇게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알지 못하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세상을 따라서 이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그것도 다 드러내셨죠.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말씀대로 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과 행하시는 것이 거슬리죠. 안식일 날에도 뭐 일을 하는 것 같고 안식일을 보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십자가에 넘겨버렸는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진리가 무엇인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드디어 그 율례를 행하게 하는데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죠. 은혜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억지로 하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까지 하면서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 걸 알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하는 거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가나안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땅만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죠. 물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쌓고 다시 성전을 짓고 했지만 그런데 그것도 다시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 에스겔서 36장 33절로부터 35절 예. 3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부터 에스겔 36장 33절로부터 36절까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적이 될지라. 사람이 이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께서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네. 이루어진 것 같죠?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흩어졌던 곳에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성을 쌓고 땅을 경적하고 추수하게 하고, 그런데 앞에서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영을 거기서 두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37장에 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또는 구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 천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네.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널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부가 거기 얹어지고 그래서 사람 모습으로 서는 거였어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생기가 없으니까 마네킹 같겠죠. 이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명했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와서 이 마네킹 같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죠. 네.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우리 37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7장 11절로부터 14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그러는지, 예.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보여주시려는 거죠.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마른 뼈 같다는 거죠. 예. 저들은 살아있다 그러는지만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마른 뼈인 거예요. 예. 왜 그래요? 그들의 길을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렇죠. 그 큰 엄청난 나라에서 다 흩어져갖고 여기저기 애굽했을 때는 그래도 한 곳에 모여있어갖고 뭐라도 해보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다 흩어져갖고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좀 이것저것 종로로 타다가 죽으면 끝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그게 무슨 무덤이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님들이 지금 무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 거기서 나오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할 거라고요. 이게 지금 다른 말씀 하는 게 아닌 거죠. 이스라엘을 보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예. 저들이 무덤 속에 있다고.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에는 소망이 없다. 나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물론 세상에서 뭐 우리 욕심 내가 내는데 아 그거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할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말씀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 강대국 속에서 우리야 뭐 아무런 힘도 못 쓰는 소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어쩌라고? 예.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써보라는데도 안 되잖아요. 예. 거기서 나오질 못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었나. 그런데 그게 안 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고 내가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들일 것이라. 하나님의 영으로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그 스가랴 선지자에 통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중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회방이 많고 이게 아닙니까? 근데 보여주시죠. 이것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예. 하나님 영이세요. 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고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37장에 가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37장 네, 그 아래 내려가면 24절로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7장 24절로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죠.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고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의 자사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라.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국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한 왕을 세워줄 텐데 다윗이 그들의 왕이라. 그들에게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다윗을 왕으로 목자로 세운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미 오래 전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무덤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보내신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윗의 후손이 목자가 돼서 그들을 이끄는데 그 조상 땅에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라는 거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는 왕이 죽으면 이제 그 아들 중에 누구 하나를 세워서 왕이 하고 이게 계속해서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끝 중간에 끝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구를 세우셔갖고 그것이 이제 대를 이어서 영원히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서 거주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다른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늘 누구를 세워서 그 나라가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우리 수준으로는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성전을 세우는데 영원히. 어떻게 영원입니까? 낡고 무너지면 다시 수리하고 개축해서. 그렇죠? 예. 왕도 죽으면 그 후손 그 아들 가운데 세워갖고 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뭐 성전도 뭐 낡고 다 그러는데 그러면 다시 수리하고 쳐갖고 영원히.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영원입니까?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게 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네. 저들이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알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한 거죠. 왜냐면 이 성전 다 무너졌으니까. 예. 로마 시대 때 예.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완전히 성도 무너뜨리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 다 옮기고 그 로마의 개선문에 그것도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 금초 때 군인들이 이거 옮기는 그 모습을 갖다가 해놨어요. 예. 그럼 영원히 이 말씀은 벌써 이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인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한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그러는데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영원에 대해서 우리 눈이 열리질 않으니까 그냥 우리 생각대로 그냥 대를 이어서 대가 안 끊어지도록 그렇게 영원이라고만 우리 이해를 하지 정말로 영원한 존재가 있고 영원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보지도 못했고 그런 것을 이해할 수도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눈이 감겨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걸 또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에스겔서 43장 1절로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로부터 4절 1절로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따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물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예.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갔던 문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데 그 영광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44장 1절 2절 네. 44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는 곳을 보고 봤는데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그런데 그 문이 닫혀 있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그리로 다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리로 들어왔다. 그러므로 닫아주지라 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다시 이 여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성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하실 때 이때 성전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성전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라가 바뀌어갖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을 때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해갖고 그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죠. 근데 그거는 한참 후고 이때는 성전이 없었는데 지금 어떠한 성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다시 나가지 않겠다. 동문을 닫아둬라.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성벽의 그 동쪽 문은 닫혀져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럼 그 안에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가요? 이 스룹바벨 나중에 와서 지은 성전.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이 둘 곳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했죠. 예. 그렇지만 예전의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고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을지라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뭐 솔로몬 때처럼 다윗이 미리 그 필요한 재료들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진짜 열국으로 다 이렇게 흩어졌다가 이제 돌아와갖고 겨우 성을 쌓고 그래도 살 거처를 만들어 놓고 땅을 조금 개간하면서 그랬고 겨우 이제 성전을 지은 건데 성전을 보기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고 학계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이전 영광이라 그러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죠. 이 성전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지금의 영광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 어떻게 이 성전이 이렇게 보잘것도 없고 초라한 더군다나 이방 땅에 갔었을 때 그들이 우상을 위해서 섬긴 저기 세운 그 제단을 보면 진짜 이거는 기가 질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애굽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근데 만군의 여호와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라 그러는데 너무나 초라하니까 예. 근데 학계성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이 스룹바벨 성전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는 전혀 다른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그렇게 초라하니까 나중에 헤롯 왕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온갖 것으로 장식하고 넓히고 그래갖고 그럴듯하게 보이셨지만 그 예전 성전하고는 전혀 다른 성전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예. 이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에 결정적으로 없는 게 있어요. 성전 안에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가 없어요. 왜?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 완전히 다 무너졌거든요. 예. 그게 없어요. 거기에 뭐 아론에 쌓는 지팡이 어디서 그걸 다시 찾아갖고 할 겁니까? 예. 그냥 아무 그 지팡이 갖다 놓고 이건 아론의 지팡이야 그러면 아론의 지팡이입니까? 예. 언약궤가 없어요. 거기에 돌 하나, 한 규빗 정도 사이즈 되는 네모난 돌 하나 있었대요. 기록으로 남아져 있어요. 예. 그리고 대제사장이 예, 하나님 앞에 이제 향을 올리고 기도할 때 향을 놓는 자리로 그렇게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렇죠? 예. 우림과 둠림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물 때 썼던 그 대제사장의 흉패에다가 놓고 가부를 물었던 그것도 사라졌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고 받으실 때 구름으로 덮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건 모세가 지은 성막에서도 그랬고 솔로몬 성전도 그랬고 그런데 그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실제 임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쉐키나라 그러는 그것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이 기록은 남겨져 있어요. 예.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불 같은 거 그 성막은 불기둥 있었잖아요. 그렇죠? 움직일 때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는데 그 불도 없었고 그리고 예언의 영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는 적어도 그 학개나 스가랴나 마갈레 같은 말라기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400여 년 동안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도 Spirit of Prophecy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걸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껍데기만 남은 성전이었던 거죠. 그걸 헤롯이 거창하게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온갖 걸 다 해놓고 껍데기만 있는 거죠. 예. 그랬던 헤롯 성전이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동쪽 성벽 조금 남아있는 서쪽 성벽인가요? 예. 그걸 붙잡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전, 영원히 있는 그 성전, 뭘 말하겠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영원히 무너질 수 없는 성전인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에스겔에게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드디어 뭐예요? 지금 환상 모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도 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세우실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성전 동쪽 문의 문턱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든데 이거는 그냥 나갈 수가 없으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돌아서요. 동쪽 문은 닫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가서 이제 바깥으로 가서 이 동쪽 문 쪽을 보니까 거기 밑에서 물이 또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이걸 보여준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 천척을 일천척이죠. 측량한 후에 거기 한번 건너가 보라 그랬더니 그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또 일천척을 재서 일천척이라 그러면 한 500m 정도 되니까 1500피트 정도 될 거예요. 예. 가서 또 한번 건너가 봐라 했더니 이제 무릎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제 멀리 떠날수록 점점 더 물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죠. 거기서 일천척을 측량하고 또 거기서 건너가 보라 그랬더니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제는 그냥 건너갈 수가 없는, 결국은 헤엄을 쳐야만 되는, 이걸 보여주신 거죠. 네. 그리고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리고 이제 강 가로 주변으로 보게 하시는데 내가 돌아가 보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 강 좌우편에 초목이 자라져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여기 또 아라바를 얘기하고 바다를 얘기합니다. 아라바나 이 바다는 그냥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뭐예요? 이 바다는 사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다가 무슨 뭐 지중해나 무슨 뭐 태평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해예요. 사해. 예. 이 아라바 그 지도 보여주실래요? 그 예루살렘 근처의 지도. 그 눕혀서 저기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북쪽이에요. 그리고 왼쪽이 남쪽이고 아래쪽이 동쪽이고 그리고 위쪽이 서쪽이에요. 그 위에 약간 푸른색으로 된 것이 지중해 저쪽이죠. 테라비브 그쪽에 있는 것이 지중해고요. 그리고 가운데서 약간 오른쪽에 예루살렘이 있죠. 네.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동쪽으로 물이 흘러서 약간 남쪽으로 흐르는 것 같다가 이제 계속해서 동쪽으로 흘러내려서 여기 사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 산등성에 있어요. 이게 한국 지형하고 비슷해요. 한국도 이 강원도 쪽에 이 산맥이 남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서쪽으로는 완면하게 경사가 낮아지고 동쪽으로는 경사가 심하죠. 그리고 바로 바닷가죠. 여기도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예. 저기 동쪽으로는 아주 경사가 심해요. 그래서 저게 푸르게 보이는 데가 거기는 좀 높은 산에 있어서 온도도 조금 낮고 그래서 거기는 좀 풀도 자라고 모두 있는데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거기는 그냥 황무지예요. 이걸 아라바라 그래요. 아라바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기 사해 위쪽으로 그냥 허연 띠처럼 생기고 이게 이걸 아라바 지역이라 그러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다로 사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기드론 계곡을 따라서.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걸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러는 거예요. 사해. 그러니까 사해죠. 넷인 거예요. 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너무 짜서. 예. 그런데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겠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사해뿐만 아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엔게디 저기 보면 사해 그 왼쪽으로 그 점선이 그 가로 세로로 있죠. 거기에 왼쪽 위에 엔게디라고 있죠. 예, 저기서부터 에네글라임이라는 곳은 지금은 없어요. 그냥 추정 정도예요. 그게 어디냐면 다시 저기 줄여서 그 예루살렘에서 바로 내려오면은 사해 만나는 그 지역 근처예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사해하고 저기 예루살렘 위에 그 산줄기 그 중간에 있는 그 아라바 지역 아래서부터 위까지죠. 그 지역에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거기서 왜 그물을 칩니까?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그물을 펴서 말리는 곳이 될 것이라고 해석된 데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 아무튼 사해라 그러면은 생선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물을 펼쳐서 말려요? 그물을 던져요? 예. 그 고기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냐. 거기에 생명이 역산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생명을 낳는 곳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갈릴리의 호수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예. 깊은 곳에 가서 던져봐라. 배가 잠길 동료로 잡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네. 그래서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와 같이 심면 온갖 고기의 종류들, 온갖 사람들 관계없이, 그렇죠? 네. 유대인만 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갖 온 세상 각 민족 각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그들을 거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뭐가 있습니까?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 진펄과 개펄, 이게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어떠한 번역서에는 늪지와 습지라고 했고 어떠한 번역서에는 수렁이나 웅덩이라 그랬어요. 이건 어떤 곳이냐면 이 성전에서 흐르는 이 생수의 강과 떨어져 있는 그것이 닿지 않는 그것을 외면하는 곳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수를 받지 못하니까 그냥 마른 땅이 돼버린, 메마른 땅이 돼버린 거죠. 결국은 소금밭이 될 거라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지금도 예루살렘 저기를 보면 이 사해인데 이것마저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 들어오는 물이 줄어들어갖고 사해 수면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다른 데서 물이 들어오지 없고. 그래서 그 아라바 지역에 이 소금물이라도 그것마저 빠져버리니까 거기에 싱크홀들이 생기는 거예요. 심각해요, 지금. 네.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금 땅이 될 것이라고요. 네. 생명이 자랄 수가 없는. 심각한 거죠. 정말 이거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거죠. 정말 우리가 이 생명수 강가에 있어서 그 생명수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근처에 있지만 그곳과는 단절이 돼 있어갖고 이렇게 메마른 땅 소금밭으로 되는지. 그러면 생명이 자랄 수가 없죠.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강 좌우에서 그 생명수를 받아서 자라는 나무들이 있고 열매들이 맺는데 그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소에서 나오는 물로. 예.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시편에도 보면 예. 이 말씀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마르로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터진 웅덩이에 물을 담아갖고 우리는 이거 갖고 부족함이 없이 먹고 산다 그러는데 소금밭이 될 거라고요. 네. 요즘은 그렇죠. 네. 사해? 이게 얼마나 좋은 바인데, 얼마나 미네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 흙을 채취해갖고 미네랄을 부충분하고 그걸로 뭐 피부를 뭐 한다 그러고 얼마나 좋은 용도로 많이 쓰는데. 하나님 모르니까, 생명이 뭔지 모르니까. 지금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는 감각이 없으니까. 예.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이게 뭐 거기서 그냥 무슨 샘물이 솟아나나 그러는 거. 우리도 이제 그 어떤 강에 어서부터 발원을 하는지 이제 쫓아가 보면 어디 발원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졸졸 흐르는 물이,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를 늘어나면 그렇게 많은 수량이 많아나고 그 늘어나고, 그건 여러 군데서 이 물이 모아져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물이 나올 곳은 성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어떡해요? 아니, 여긴 그런 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성전에서만 나오는 물인 거예요. 예. 그럼 성전 가까이가 제일 많아야 될 텐데, 멀리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게 믿겨집니까? 신경도 안 쓰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예. 저도 최근에 했어요. 가만히 보자. 이거 그냥 이 세상 물이 그런 물이 아닌데, 그런 강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발원지는 지금 성전밖에 없는데. 예. 그런데 이게 놀라울 일이 아닌 것이, 예. 예수님께서 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떡으로도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떡 다섯 덩이로 수천 명을 먹이고 남아있는 게 뭐냐, 열두 광주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이걸 믿음으로 받는 자를 통해서도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게 생명의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걸로 끝나고, 그거 졸졸 흐르는 뭐 실로암 물 같은 거,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믿는 자 안에서도 이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갖고, 그것이 온 세상에 퍼져나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속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 뭐 아라바를 얘기하고 사해를 얘기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 생명의 역사를 유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예루살렘에서 이룬 일이 어떻게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고 힘이 없는 게 아니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나중에 이 교회가 온 세상에 퍼져나갔잖아요.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건 우리처럼 더 분명하게 확인한 사람들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는 2000년 후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그 일이 어떠한지 우리는 그걸 목격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걸 믿음으로 받지 않고 외면하고 물리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진펄과 개펄로, 결국은 소금땅으로.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은 완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온갖 것으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데, 하나님의 눈을 보면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로. 네.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건 산 소망이 아니죠. 네. 결국 황폐한 땅으로 되어버리고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결국이, 네, 가까이 오고 있죠. 네. 어떤 사람은 그거 걱정하더라고요. 나중에 로봇이 더 그렇게 지능이 많으니까 나중에 사람을 종처럼 부리면 어떻게 하냐는 지금 이것까지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있겠죠. 그렇죠? 예. 정말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우리의 시선을 묶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는지.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 그렇잖아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어떻게 한눈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온갖 걸 다 해서 달려가도 모자랄 판인데 거기 와서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고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가운데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얻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그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데 이게 어떤 복인데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세상에서 뭘 갖고 찾으려고 그러겠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건 옛날 말이죠. 그렇죠? 생각은 예. 이거 AI가 더 많이 해야지 더 잘하고 그 앞에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러겠어요? 예. 그렇죠? 나의 능력을 보여주러 이미 실패를 했어요. 그렇죠? 예. 평생 동안 대대로 전해진 지식과 평생 동안 프로로 했던 사람이 갓 바둑을 봐오던 AI한테 완전히 전패를 해버리고 말았으니까. 그래도 한 번 더 넣어. 그래서 한 번 이겼지요. 네. 그거는 사실은 원래는 전패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옛날 기보들 보지도 않고 그냥 룰만 알아갖고도 다 이기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이거 뭘로 확인할 거예요? 무슨 능력으로요? 그냥 심각한 시대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때야 그냥 뭐 그러다가 끝나면 그랬지만 우리 후대들, 우리 자식들, 후손들 심각한 거죠. 나라는 존재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짐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라고요. AI가 아무리 뛰어난다 그럴지라도 그 생명은 없잖아요. 그냥 기계일 뿐이잖아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많은 것을 행할 수 있을지라도 그냥 기계인 것뿐인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되고 사랑을 나누고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완전히 거기에 묻히는 거예요. 그냥 소금 땅이 될 거예요. 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냐며 열매가 끊이지 않냐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해 나옵니다. 성소로부터 나오는,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계시록 21장 22절 말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예. 그때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했는데 2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커미스 보세요. 네, 그 22장인데 그 전장 네, 일부 때는 그냥 22장만 그렇게 했는데 21장 22절 먼저 읽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이 성전을 올라 삶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보니까 그 하늘에서 내려온 성인데 예루살렘 성 같았는데 성전이 없다는 거죠. 뭐 성전이 어디 있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 네. 하나님이 성전이라고요. 주님이 성전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나오는 흐르는 물 계시록 22장 네.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개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대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거라. 그래서 그 뭐 실로암에서 물과 물을 기다려다가 뭐 이렇게 풍성하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 새해에도 그렇게 그런 얘기 아니라 그 앞에서 외치신 거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고 하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지금 에스겔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대로 정말 이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 안에서 이 생수를 흘러내게 하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있느냐는 거죠. 나를 통해서도 이 생명수의 역사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진펄과 갯벌처럼 거기에 떨어져서 나는 그냥 내가 말씀 듣고 내가 그냥 내가 할 거야. 아니라고요. 이 생명수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세상적으로 하면 아 간섭하기 싫고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데 그냥 뭐 나는 그냥 내가 믿고 살지.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네.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니까. 네. 정말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이 생명의 말씀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정말 이 생명수로 말미암아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냥 나는 나 혼자 살았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보는 거죠. 그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생명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자 그러고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간증을 써보라 하는 거고 다른 훈련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그 강좌 위에 생명나무에 있어서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놀라운 치료 역사가 정말 새롭게 되는 역사가 늘 육신에 묶여있고 세상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던 우리들이 이 생명수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고 전하는 이 놀라운 복 이거는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이 생명수를 받아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우리 태연자매 간증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땅엔 기업 부를 자가 있다. 그의 이름 보아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땅엔, 새 하늘과 새 땅엔 황폐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온 나를 받아주시는 진정한 주인이 계신다. 망해 돌아온 나오미를 보니 돌아온 탕자의 말씀도 생각이 났다. 그렇게 망해서 아무것도 이제 내 힘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바닥이 드러날 때가 은혜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들었다. 하지만 그 바닥을 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자식을 다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나오미에게 이 세상 관점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세상적으로는 이것이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맞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이 갚아주시라는 복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 에서가 잠시의 배고픔에 죽게 되었다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이다. 잠시의 어려움이 다인 것처럼 보이기에 심지어 진짜 죽음 앞에서도 그 복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우리들이기에, 정말 구해야 하는 것, 정말로 내게 필요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절망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에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다. 갚아주신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짐을. 먼저 그 망한 길, 완전히 죽음의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과 끊어진 나를 이어지게 하시기 위해, 나를 받아주시고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이제는 그 복을 구하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정말 마른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 기쁨인지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부활을 보고 기뻐하는 것 같이 부활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일 아닌가.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던 예수님의 부활이 기쁨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족보에 나도 끼워주시려고 이어가신 일들, 알지도 못하였던 나의 진짜 주인, 나의 아버지를 만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망했을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알게 된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실 주님, 나오미가 비어 돌아오게 되어도 돌아왔다는 것에 기뻐하시는 아버지, 오직 우리 생명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 자식이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 기쁨을 말씀 가운데 많이 보여주신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룻의 고백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정말 아버지 마음이 가 있는 그 영혼들의 나의 온 마음이 있길 기도하게 하신다. 계속되는 건강 문제로 지난주에도 응급실에 가는 바람에 만나지 못하였던 교제하던 자매를 이번 주에서야 만나게 되었다. 거의 한 달 이상 만나지 못했는데 마음에 급한 마음을 더욱 주셨다. 이렇게 갈급한 영혼인데 이렇게 목말라 하는구나. 돌아와 기도하는데 약속의 말씀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들으시고 갚아주시고 먹여주실 주님, 부디 일하여 주시길. 정말 나의 건강의 어려움에 매이질 않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소원이 되고 소망이 되는 복을 또 한 번 누린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구할 수 있음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저도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네, 이 놀라운 고백, 네, 우리 모든 외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네, 정말로 놓지 못하는 것, 그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다 무너진 후에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 옛날 것 다시 세울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새롭게 다시는 낡지 않고 새어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원한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지난한 이 역사 속에서 한결같이 이 말씀을 주시고 일어나가시는 주님이신데 오직 믿지 않는 죄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 은혜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그래서 우리 심령에도 생명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